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 중독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 중독 회복 방송의 마지막 회로 인터넷 중독의 회복 목표와 회복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전 시간 방송에서 건전한 인터넷 사용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간 종량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종량제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것으로 봅니다. 종량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주시지요.
현재 인터넷 사용 요금은 가입 회사에 따라서 미국은 월 20불 내지 50불 정도이고 네. 한국에서는 3-4만 원을 지불하면 시간 제한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요금 부과를 월 정액제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사용 시간이나 자료 전송량에 따라서 즉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용한 만큼만 초고속 통신망에 사용 요금을 부과하자는 제도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월 정액제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네,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종량제에 대한 찬반론도 거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종량제가 실시되면 인터넷 사용과 중독 예방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부터 한국통신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데이터량 즉 트래픽의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더 인터넷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정보평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사용하게 되므로 자연 인터넷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를 일각에서는 요금 부과를 더 하려는 목적과 과도한 인터넷 접속으로 인한 시설비를 경감시키려는 의도와 술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매일 장시간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일반 네티즌들의 약 60%가 종량제는 절대 부당한 처사라고 반대를 해서 네. 아직 그 실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가입자들은 월 정액 요금 제도가 오히려 불평등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얼핏 듣기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면은요 인터넷 사용 요금은 더 내지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인터넷 사용은 덜 할 수 있는 효과 때문에 인터넷 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량제가 필요하다는 말은 중독의 내면과 특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장에서 잃은 돈이 많을수록 더 큰 금액을 걸고 마약 중독자들은 아무리 마약값이 비싸도 어떻게 하든 돈을 구해서라도 마약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량제로 인터넷 중독 예방에 다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은 회복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일이지 사용시간 제한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키보드를 빼앗아 버리거나 아예 컴퓨터를 부셔버려도 자녀들은 계속 컴퓨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모나 배우자가 물리적으로도 못 말리는 중독자들이 컴퓨터 사용을 어찌 종량제로 해결될 수 있겠는지요?
아, 그렇겠네요. 대개 평소에 어떤 자녀들이 인터넷 중독 위험에 더 빠지기 쉽다고 보시는지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8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학업 부진으로 인해 학업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 두 번째, 또래 관계가 어렵고 사회성이 적은 아이들. 세 번째, 과중한 스트레스나 부모로부터 과도한 부담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네 번째, 외로움을 잘 느끼고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 다섯 번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병력이 있거나 충동적인 아이들. 여섯 번째, 가족을 비롯한 주위 환경으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 일곱 번째, 경쟁적이고 승부욕이 지나치게 강한 아이들. 마지막 여덟 번째, 지능은 우수하지만 감성적 발달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연된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러한 자녀들은 인터넷에 빠져들게 되면서 컴퓨터로 대리만족을 추구하다가 현실 이탈 체험을 하게 되어 인터넷 중독 진행 과정을 차례로 겪다가 중독되는 것입니다.
네, 뇌 호르몬 생성과 중독증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도파민은 여러 자극 가운데 쾌감을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또는 마약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자극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분비는 중독 물질에 의해서만 자극되는 것이 아니고 칭찬이나 상을 받았을 때, 재미난 놀이기구를 탔을 때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것도 도파민의 분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신경세포에서 전달되는 도파민은 일정량이 넘으면 체내에서 재흡수되거나 다른 효소에 의해 파괴되어서 우리들의 뇌에서는 늘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은 도파민 양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코카인 마약은 도파민의 재흡수를 막고 담배의 니코틴은 도파민의 분비량을 늘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물질에 의해 도파민 과잉 상태가 뇌 안에 지속되면 신체는 여기에 적응하려는 내성이, 즉 톨러런스가 생겨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더욱 많은 양의 도파민을 항상 원하게 되며 자극 물질이나 행위가 차단되어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엄습되어서 다시 뇌가 도파민 과잉 상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섹스, 쇼핑 중독도 이와 마찬가지 현상이며 이런 행위들에 몰입하면서 쾌감을 느끼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그 행위를 못하게 되거나 중단할 때에 체내의 도파민 부족 현상이 야기되어서 허전함이나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때 더 강렬한 섹스나 도박, 더 잦은 쇼핑, 게임 또는 채팅 등으로 대리 만족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중독 물체나 중독 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는 말들을 하는군요.
네.
네, 그럼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아직 인터넷 사용 남용이나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획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알코올, 도박, 마약 중독에서 회복한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회복 12단계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인터넷 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완전 중단이 아니라 적당한 사용에 회복 목표를 두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해서 대처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기꺼이 변화하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먼저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할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가장 애석한 일은 대부분의 중독자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이상은 중독 행위를 할 수 없는 처참해진 힛바름 상태에 처해서나 회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중독으로 아주 망가질 때까지 당신의 문제를 정확히 평가해보지 못한 경우에 속합니다.
두 번째, 지원 체제를 알아봐야 한다.
중독은 고립감을 조장해주기 때문에 중독 행위에서 벗어나려는 당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필요하고 또 상담자와 회복기관도 필요해집니다.
세 번째, 중독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
현재 당신이 통제력을 상실한 중독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처참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중독 행위를 절제 또는 중단해야만 앞으로도 건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생각과 정서 감정의 내면을 이해하고 대처해야만 한다.
중독적인 행위만 중단해서는 당신의 몸에 밴 중독 행위를 야기시키는 생각과 정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당신의 내면 감정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중독 문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계시며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치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독으로 야기된 결과나 중독 문제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행위들은 이상 다섯 가지 사항들을 적용하시면 자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독 문제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로부터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섹스는 성중독 회복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글쎄요, 온라인 게임과 주식 그리고 쇼핑 중독은 어떤 회복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게임, 주식, 쇼핑 중독은 기존 도박 중독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박 중독 회복 사이트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회복 사역 처음부터 여러 중독 문제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에는 두 개의 회복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irecovery.org에서는 중독증 회복에 관한 문서 자료들이 중독별로 다양하게 있고 회복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ww.recovery.org에서는 회복 방송 자료가 100여 편이 올려져 있고 특히 실제 회복 모임에서처럼 회복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독별 회복 모임 답변 광장, 회복 12단계 원리 실습장, 바이블 12단계 학습장 등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분들도 회복에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회복 도움을 받으시든 반드시 그 기관이나 상담자가 회복 12단계 원리를 알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중독증 회복 이론 중에 12단계 원리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중에는 평소 관계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이들은 실제 관계성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빠진다니 중독자들은 친구와 가족들 간의 관계성 증진을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 초기에 아주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아주 잘 보셨어요. 관계성도 자꾸 적용하면서 개발 성숙되는 것이므로 내 중독 문제를 모르는 아무나 하고 관계성을 처음부터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중독증 회복 모임에 참여하면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석자 모두는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로의 문제를 잘 이해해주고 형제보다도 더 위해주는 관계성을 맺게 되어 서로 관계성 개발 학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제 회복 모임에서는 가족들도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다른 중독자나 가족들이 말을 듣고 그들이 고통과 회복을 보면서 가족 간의 이해와 대화가 더 증진되게 마련입니다.
네, 사이버 섹스에 빠지는 사람들도 평소에 어떤 관계성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인터넷 중독 회복 분야의 개척자인 캠블리 영 박사도 사이버 섹스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관계성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빈약한 대화 기교, 영어로 말하면 poor communication skills. 둘째는 해소되지 못한 성적 욕구 불만, unresolved sexual dissatisfactions. 셋째는 유년기적 성장 문제, difference in child rearing practice. 넷째는 최근에 가족이나 친구 지원 체제의 급작스러운 변화, recent relocation from support of family and friends. 다섯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financial problems. 여섯 번째는 갈등 해소 기교 부족, poor conflict resolution skills,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인터넷 중독자들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상 여섯 가지 문제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결혼한 사람에게 있으면 당연히 부부 결혼 생활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좋으며 동시에 성중독자 회복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독 추구는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는 다시 죄의식을 조성시키므로 인터넷 중독된 사람들도 회복 과정에서 자신의 비밀 고백을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먼저 내놓아야만 합니다.
네.
주위 사람들이 중독자나 그 가족의 문제를 모르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으므로
네.
회복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내 가정의 중독 문제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밀은 마치 자신을 속박하는 격이 되어서 비밀을 고백하는 것은 중독 올무의 쇠사슬에 달려있는 자물통을 열쇠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 모임에서 내 중독 문제를 이해하는 회복 동료들과 나누는 일은 당신의 회복 능력을 영어로 말하면 더블이죠. 배가 시켜줍니다.
네.
특히 부부간의 사이버 섹스 내용을 숨기거나 비밀로 한다면 신뢰감과 투명성이 망가지게 되어 부부 관계성에 금이 가게 됩니다. 이럴 때 고백은 필요한데 말을 하면 그간의 행위가 다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차마 고백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잘못 고백하다가는 오히려 상대편 배우자가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뢰하는 성직자나 상담자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인터넷 중독 회복과 관련해서 누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참으로 대답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네.
어느 사이버 섹스 중독자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그간의 문제들을 말씀드리면서 회복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에
네.
부모님들은 사이버 섹스 문제 자체를 잘 모르시니
네.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몰랐고
네.
고백을 한 아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나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 답답했던 마음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네.
다행히 그는 회복 기간을 찾았고 자신의 문제를 다뤄본 유능한 상담자를 만나서 안전하게 고백을 했고
네.
부모님들도 그 상담자에게 가족 상담을 받아서 자녀가 중독 문제에 연루된 가족 문제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 후 사이버 섹스에 빠졌던 그 청년은 계속 개인 상담과 그룹 회복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이기 시작해서 아주 속이 시원하고 홀가분해져서 견딜만 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는 내 문제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것이 아주 유익했으며 또 그간 내가 잘못한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회복 모임 참여자들은 잘못을 고백하는 나를 격려해 주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참으로 감명스러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역시 중독 문제를 아는 상담자를 만나보면서 회복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중독증 회복 모임에 대해서 그 유래와 왜 인터넷 중독 회복에도 효과적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이나 중독 회복을 돕는 상담자들은 빌 윌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빌은 10살 어린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후 12년이 지난 22살부터 자신도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술이 우울 심리를 달래주는 것을 알았고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주식 브로커로 근무할 시절에는 주식이 잘 되어도 술, 못 되어도 술을 퍼마셨습니다. 1935년에 빌은 한 공구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오하이오 알콘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매입이 결렬되자 좌절감으로 다시 술을 마셔서 재발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교회와 기도원에 참여해서 흰 불빛 체험도 했고 상담도 받아보았으며 병원에도 몇 차례 입원하여 보았지만 술을 끊는 데는 모두가 허사이었고 객지에서 재발한 다음날 아침 호텔방 침대가에 앉은 빌은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혹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도우면 내 자신의 알코올 문제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영감을 떠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알코올 중독자 회복몸이 형성되었고 빌은 12단계 회복이론 작성에도 공헌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중독자인 경우에 아내들도 고통을 받기 마련인데요. 빌 윌슨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빌의 부인 루이스는 참으로 훌륭한 중독자 아내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빌은 오하이오주 알콘 지역에서 6개월간 술집을 전전하면서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을 찾아다니며 육개미를 외쳐댔지만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해서 아내에게 모처럼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도 결국 실패했다는 편지를 보냈고 아내 루이스는 이때 비록 당신은 단 한 사람도 술을 끊지 못하게는 했어도 그러는 동안에 당신은 처음으로 6개월 동안 단 한 잔의 술도 입에 대지 않을 수 있었으니 성공한 것이다 라는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인의 이 말 한마디가 미국에 아니 전 세계에 알코올 회복 모임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모든 중독 관련 회복 모임에서는 회복 12단계를 중독 명칭만 바꿔서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300만 명 이상이 12단계 회복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후 빌의 아내 루이스는 미국 알코올 가족 회복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한인 중독자 아내분들께서도 비록 고통스러우시고 힘은 드시지만 빌 아내의 지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아내가 중독 문제를 이해하고 열심히인 가정은 비례의 가정 모양 회복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일반 목회와 중독 회복 목회의 다른 점이 있으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만 지난 7년간 중독 회복 사역을 주야로 해오면서 느낀 바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성경적으로는 오늘날 중독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보이신 누가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광인, 혈루증 여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웠던 38년 된 난치병 환자와 같다고 봅니다. 흔히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는 내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음을 철통같이 비밀로 하면서 자신의 부모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합심하여 온 가족이 신앙에만 매달리기 마련입니다. 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요 성경공부, 금식기도, 기도원 생활 등 모든 교회 행사와 종교의식에 참여하며 중독자의 기적적인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가족의 힘으로는 한계에 다다르면 교회 장로님이나 목회자님에게 내 가정 문제의 일부만 알리며 기도를 부탁드리게 됩니다. 이때에 교회와 성당은 일반 목회 형식의 틀 안에서만 중독 문제를 다루게 마련이므로 주님의 인도를 통한 기적적인 회복에만 의존하게 마련입니다.
네.
이렇게 2, 3년이 흘러가는 도중에 중독자의 재발은 거듭되고 중독증의 진행성적인 특성으로 중독증이 더 악화되면 가족들은 왜 아직도 회복되지 않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게 마련이고 목회 관계자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더욱 기도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말들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독 가족들은 이미 내 가정 문제가 교회 안에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것에 대한 수치심과 이 교회에서는 기적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생각에 더 뜨거운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성교수님 말씀하신 이 설명을 100%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이해가 가네요. 그럼 교회에서는 중독 문제 가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거라사 광인과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더욱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의 중독 문제 가정들이 회복되면 그들은 회복된 이후에는 교회에 더더욱 헌신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독 회복은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회복과 교회 생활을 통한 신앙생활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천사의 음성을 광야에서 들었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광인은 산 묘지 근처에서 치유를 받았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난치병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을 만나 뵈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는 번듯한 사무실 하나 없어서 과연 저런 곳에서도 회복이 될까 할 정도로 허술한 기도실에서 회복 모임을 매주 실시하고 있지만 한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찾아와서 정말 엄청 응어리진 마음들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모임 참여자들에게 회복모임 장소가 하갈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광야이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네.
가족들이 열심이고 매주 회복모임에 참여하는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네.
중독 문제 회복 프로그램과 중독 회복 이야기만 하니 중독 문제자들에게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회복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회복된 사람이 장기적으로 중독증에서 회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침을 받은 환자들 모양 거주 지역 주위에 있는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목회자님들께서는 몇몇 중독 과정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암병으로 고생하는 교인들에게는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시면서도 왜 중독 과정들은 전문 회복 기관으로 의뢰하지 않으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러 해 사역기간 동안 단 한 건도 교회나 성당으로부터 의뢰받은 중독 가족이 없는 실정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중독 회복에도 다른 질병의 경우와 같이 전문 회복과 신앙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회복 12단계와 기독교적인 정신과의 관련성은 없는지요?
미국 알코올 회복 모임 역사를 살펴보면 중독증 회복 이론인 회복 12단계는 바로 1908년 부터 시작된 옥스퍼드 그룹의 변화된 삶의 5개항 운동, 즉 5C 운동, 신뢰, confidence, 참회, confession, 잘못을 인정, conviction, 새로운 삶으로 전환, conversion, 영적 삶의 계속 등의 영향을 받아갖고 12단계 회복 이론에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 12단계는 가족이나 중독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하게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은 하나님께 의탁시키는 믿음의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교회나 기도원에서 기도와 명상으로 회복을 간구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중독증 회복 모임 특수 사역과 일반 목회가 다른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교회 자체 안에 12단계 회복 모임을 두고 실시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초창기 미국 알코올 회복 모임이 처음에는 교회와 연계해서 실시하다가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전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중독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심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 가족들은 심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회복기간을 마음 놓고 알아보지도 못하므로 교회에서는 회복기간으로 중독 문제의 가족들을 의뢰시키시면서 교회 생활을 병행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중독증 회복사역은 회복으로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을 방문하고 찾아가서 회복 자료들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방송 내용을 인터넷 회복 사이트에 올려놓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중독자 가족 한 사람이 회복되면 그 가족 전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 중독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달리해야 할 사항들은 없을까요?
실제로 2, 3년 전에 회복 모임에 한두 번 참석을 했다가 중독자 남편이 그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회복 모임 참석 대신에 교회 행사에만 참석을 해오다가 도저히 그 방법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체험하고 다시 회복 모임에 찾아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가족분들부터 전문 회복과 신앙 생활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네, 전문 회복 방법이 12단계 회복 이외에는 또 없는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심리 상담이 있고 네. 특히 행위 중독들은 행동 장애의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인지 행동 요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하지만 도박 중독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1대1 대면 심리 상담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즉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 초기에는 그룹 회복 모임 참여가 좋고 네.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는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간상 그간의 체험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더 듣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무려 18번에 걸친 인터넷 중독에 관한 회복 방송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컴퓨터와 인터넷에도 중독이 도사리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도박과 주식, 게임, 경매, 섹스, 쇼핑 등의 온갖 행위 중독 문제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모든 가정이 인터넷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평온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